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산자의 땅에 발을 붙이고 하루 열심히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맡은 일들 다 정리해서 뒤로 물려놓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상고하며 교제하며 또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시사 우리 가슴 속에 하늘의 귀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점점 험악해져가는 이 세상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혹 마음이 불편하거나 육신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함께 하시사 주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잘 만져주시고 마음속에 평안을, 하늘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평안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미국에 있는 뇌학자, 머리를 연구하는 뇌학자가 연구를 해서 얼마 전에 뭐 글을 쓴 게 하나 있던데 그게 제가 보니까 참 이렇게 가슴에 와서 닿는 겁니다. 그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성도님들 돈 많이 번 날 기분 좋죠. 누군가가 돈을 이만큼 줬을 때도 아주 기쁘죠.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뇌는 칭찬받는 느낌과 돈 버는 느낌이 같다고 받아들인다. 누군가가 나한테 어머 참 멋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우리 내가 받아들이는 게 뭔가 하면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버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만큼 버는 거하고 같은 거로 받아들인답니다. 뭐가? 칭찬을. 성경도 돈도 안 벌었는데 우리 내가 좋아하고 몸에 좋은 게 칭찬이라. 그 성경 말씀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 격려하면서 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옆에 사람 한번 째려보시든지 보시고 칭찬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칭찬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에 계시든 뒤에 계시든 옆에 계시든. 그리고 칭찬 한번 하십니다. 시작. 칭찬해주면 뇌가 하여튼하고 돈 버는 것, 돈 벌어서 기쁜 것, 그런 거 느끼는 거를 느끼게 해준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잘하세요? 어떨 때는 칭찬해준 게, 할 게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뭐,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예쁘게 하셨나요? 하여튼하고 사람 만나면 칭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칭찬을 잘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칭찬할 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참 어려워요. 웃음소리가 많이 난다는 거는 이거 뭐 찾지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룹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이 요리 문답에는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요리 문답에는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샘플이 뭡니까? 그럼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몇 주간 이 십계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요, 오늘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요? 이거 다룰 때가 많지 않아. 성도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봤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아니라 그러죠. 구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럴 때 뭐죠?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법을 모르는 거 있죠. 의외로 법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하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들, 사법고시를 보고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법이 어떻게 생긴지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담긴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명령들이에요. 가장 많이 담긴 게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구약도 주시고 신약도 주셨는데 오늘 이제 92번부터가 성도 여러분들 받으신 게 92번부터 오늘 98번까지일 텐데요. 우리가 115번까지가 우리 이 십계명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빨리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심각하게 뭐 막 설명을 많이 해도 재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아셔야 되는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각을 좀 넓혀야 되는 거 있죠. 이제 92번부터 봅니다. 다 받으셨죠,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하면요. 오늘은요, 이거 한 페이지가 다 답이잖아요. 근데, 저도 읽고 우리 다 같이 천천히 92번의 답을 다 같이 합니다. 92번.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1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10개로 요약해낸 십계명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이렇게 갖다 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언제 읽어보셨어요? 마지막으로 읽어보신 게? 조금 전에 읽어본 게 마지막으로 읽어봤지만 그 이전에 참 이거 한번 읽어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1부터 10까지요 잘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을 내용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내게 두지 말라고 그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우상이라는 게 옆에 떡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많고요. 지금 우리가 이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카톨릭 십계명은 우리하고 좀 틀리는 거 알아요? 카톨릭 십계명? 제가 카톨릭 십계명 앞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뭐가 틀리는지 옆에 사람하고 의논하지 말고 이게 대학교니까 성경대학이니까 뭐가 틀리는지 이제 한번 보십시오. 제1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옛날 거로 제가 보내줬습니다. 흠숭하여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2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몇 번이에요? 우리 금방 읽은데 한번 보실래요? 몇 번이에요? 2번 어디 갔어요? 우리 거 2번? 그 다음에 한번 보십니다.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이거 우리는 몇 번이죠? 4번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경은 효도보다 훨씬 더 뜻이 큽니다. 더 무겁고 더 진지하고 그렇게 안 하면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처럼 무겁게 여기라고 그분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우리는 이거 오해예요.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 우리는 10 안에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중에 아내나 재물이나 명품이나 이런 거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캐톨릭에서는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뭐가 빠졌습니까? 2가 빠졌습니다. 우리 2가 뭐죠? 2?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뭐죠? 2? 예.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래요.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도 왜 뺀지 알 것 같아요? 왜 뺀지 알 것 같아요? 캐톨릭 예, 마리아도 섬기고 가면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숭배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분들은 대단해. 그러니까 일을 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 이게 출애굽기 20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9하고 10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20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아주 묘하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교회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이런 아주 묘한 것들입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우리는 17절이 제 열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개예요. 내 이웃의 집을 모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면 그 안에 아내도 있고 그 안에 물건도 있고 그 안에 소도 있고 뭐도 있고 명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 탐내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는 그 사람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두 개로 이걸 나눴습니다. 왜 두 개로 나눴습니까? 일을 빼려니까, 두 번째 거를 빼려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게 뭡니까? 그러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자기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십계명을 싹 빼버렸습니다. 캐톨릭 십계명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황에 대한 Catholic Encyclopedia, 그 백과사전에 자기들 백과사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황권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거나 하나님의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는 신학적 배경을 가톨릭 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두었다. 이제 여기 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은 교훈이나 검지에 관한 율법을 부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과 아울러 이러한 율법들로부터 면제해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폐지시키는 권세도 있다. 이러한 사법상의 권한은 심지어 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사해주노라 이것도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어떤 분이 죄 지었다고 그러면 제가 죄를 사해주노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왜요? 죄를 사해줄 수 있고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넣었다 뺐다도 할 수 있고 가톨릭 백과사전에 죄까지도 사해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은 알았다고 죄 사해주는데 대신에 가서 뭐 십계명을 100번을 외우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십계명 들어가는데 이거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개신교가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튀어나왔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더하기 어떤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선행이나 공로가 뭡니까? 우리 끊임없이 지금 다뤄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구원도 못 받는데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지금 여기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성경에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선행이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더 받거나 선행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십계명은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이제 제 92문 이제 다시는 안 읽습니다. 전체 단은 다시는 안 읽는다는 게 오늘 다시는 안 읽겠다는 거지 목사님이 다시는 안 읽겠다 그랬는데 다음에 한번 읽으면 우리 목사님 거짓말쟁이 이렇게 나가면 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다시는 안 읽겠습니다. 전체 다를 제 92문 이문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제 1은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 1이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역본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하이델베르 캐테키즘 어떤 거는 제 1은 그리고 이렇게 집어놓은 데가 있고 어떤 거는 안 집어넣고 위에다 적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제 1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제 1계명이 안 들어가고 어떤 데는 서문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서문이라고. 왜 이걸 외우셔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지키려고 그러면 불편하고 지키려고 그러면 싫은데.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줬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이제 십계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앞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너를 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피 흘려서 너를 구속해 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서문이에요. 서문이 없으면 1이 2가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그걸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서문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읽으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 서문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옆에 있는 분 한번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또박또박 잘 읽으시나요? 아니 그렇게 칭찬받으면 이만큼 번가하고 같이 내가 느낀다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옛날에 돈 이만큼 버는 거 기억 안 잊어먹잖아요. 칭찬 들은 거 기억 안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가능하면 많이 하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내가 하는 말을 너는 어떻게 해요? 들으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즐겁죠. 그게 없으면 계명같이 싫은 게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에 있어서 제가 지금 두 개를 얘기합니다. 캐톨릭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거. 제가 그쪽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뭐를 다르게 만들어놨습니까? 일을 빼놓은 거 있죠. 왜 일을 뺐습니까? 거긴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들어가죠. 그렇죠? 경배하면서 들어가죠. 그렇죠? 유리창에 내리는 데 보면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잘 이렇게 자기들 캐톨릭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으면 성자 칭호를 주잖아요. 그렇죠? 성자 칭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요. 그게 없잖아요. 심지어 저는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저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는 거를 성지순례라 그러죠. 그렇죠? 저는 그 말 좀 싫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 돈 좀 내야 되는 거 거기다가 성경지리답사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성지, 성인 이런 말들을 다 조심해서 좀 가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캐톨릭이 가면은 그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뭐까지 일상화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에 있는 제2계명을 싹 빼면서도 자기들 입맛에 맞추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미국의 친구가 한국에서 결혼식 할 때 처음으로 성당에 가봤습니다. 결혼식을 연대 옆에 무슨 대학교 있죠?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가 캐톨릭 학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할 때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앞에 처음부터 무릎 꿇어 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결혼식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계속 꿇어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막 주위를 보면 그래도 그게 제스위트인데 그래도 거기는 좀 낫더라고. 그 다음에 제 후배가 캐톨릭 성당에서 결혼식 할 때 가봤는데요. 참 우리하고 너무 달라. 그런데 모양이 다른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법으로 원리로 이렇게 막 다르게 나가는 거는 진짜 참 힘든 거 있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교묘하게 뭔가 와서 우리는 형제라 우리는 친구라 그러면서 오는 거요. 그거요 맞아 그러면서 딱 합치면 손을 잡으면요 나머지 뒤에는 다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대학을 이렇게 하라 그런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서문.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어떤 큰 틀을 가지고 보시면, 원리를 가지고 보시면요, 성경이 이해가 쉬워요. 왜 십계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라 그러나. 그런데 이런 서문을 보면 즐거운 거죠. 고마운 거죠. 제 일은 나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만 섬기라. 그 말 맞죠? 나 저보고 두 명 섬기라 그러면 저 죽을 것 같아. 지금 한 분 섬기기도 힘든데. 그게 제 일은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다루게 됩니다. 이제 93번 한번 보실래요? 93번? 우리 교회도 캐톨릭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 어떨 때는 제가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젖어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표현할 때 너무 공격적으로 들리거나 이러면 마음이 상해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때로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합니다. 왜 완곡하게 표현하나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 잘해서 그분들도 이렇게 같이 살자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자고 그런 거지. 제가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닌 거 있죠. 그건 절대로 아닌 거 있죠. 93번 제가 물어봅니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 93문 이 계명들은 십계명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예,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답을 어정쩡하게 이게 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합니다. 제 93문 이 계명들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아멘. 우리 십계명 있는 거 제일 앞 저 92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1, 2, 3, 4 여기까지 돼 있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 그다음에 6부터 10까지. 죄송합니다. 1부터 4까지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제5부터 제10까지는 사람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돌판에는 두 돌판 중에 한 돌판에는 1부터 4까지 그리고 다른 돌판에는 5부터 6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건 저렇건 간에요.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 둘째 부분은 뭡니까? 사람에 관한 것.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것 1, 2, 3, 4를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5, 6, 7, 8, 9, 10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다가 그걸 요약을 딱 해주셨어요. 예수님 시험하러 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뭐 1이라 그럴까? 2라 그럴까? 10이라 그럴까? 이러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못 외우셔도 지금 마태복음 22장 이거는 못 외우셔도 원리는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리가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옆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어려운 거 아세요? 원래는 1번이 더 어렵지만은요, 1번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2등 가라 그러면 막 서러서 눈물 흘릴 분들이 지천이 깔렸더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둘째 가라 그러면 서러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럼 두 번째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두 번째를 안 하면 뭐를 의심해 봐야 됩니까? 첫 번째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로 요약된 거.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게 십계명 이 10개를요 우리 예수님께서 딱 요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1부터 4까지는 뭡니까? 그러면 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하나님을, 우상을 어떻게 섬기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형상도 안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그 형상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명령을 그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라 그래서 이상하지만 여기 이웃은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전부 이웃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그럴 때 자녀고 부모고 그렇잖아요. 보셨습니까? 효자, 효녀가 누굽니까? 부모님을 내 몸 같이, 이 정도만 해도 이건 뭐 월등한 효자, 효부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왜 도적질하고 왜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이유 아니잖아요. 내처럼 사랑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슴에 잘 새기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셔도요, 인격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 되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고쳐갈 수가 있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너무너무 요약을 잘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위에 계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도 여러분들 먼 데 있는 분들 사랑하기 쉽습니다. 눈에 뵈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그 친구 너무너무너무 하고 옛날에 내가 뭐 이거는 한 성도들 가장 가까이 계신 부모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 가장 가까이 있는 친지들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더라고. 하나님 사랑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닌 거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들 1번은 설명을 잘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럼 2번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네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여섯 가지는 뭐라고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 마음, 목숨, 뜻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내 이웃이라 그런 이웃은 그냥 집 밖에 있는 다른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까지 다 포함해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지칭하는 것으로 이웃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만큼만 사랑하면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잊지 말길 바랍니다. 94번으로 넘어가면요. 이제부터 이제 첫째 계명부터 요구하시고, 이제 우상 숭배가 뭡니까? 그리고 오늘은 제 2계명까지 한번 해보는데요. 제 94문. 제가 질문을 하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주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다 아는 내용이고, 근데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 94문,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93번 보십시오. 제 1문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게 제 1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1번 첫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쫙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풀어서 얘기하고 봐도 이게 성이 덜 차 이분들이 이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결단코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을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그 위에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거죠. 훨씬 많은 거죠. 훨씬 더더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못 적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약을 하면은 그런 거라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저지르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인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위에 답을 다시 잘 보십니다. 나의 가장 귀중한 무엇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은 모든 우상숭배, 마술, 미신적인 제사 피하고 소위 성자들, 피조물들, 이거는 이제 캐톨릭을 염두에 두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16세기에 나온 거라 캐톨릭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떠나야 되는 단체가 뭡니까? 그러면 캐톨릭이에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성자, 피조물 기도하는 거 이런 걸 막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피조물한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캐톨릭에서 피조물 기도하는 거 뭐예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 사람들 마리아한테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도 두들겨 맞아서.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캐톨릭에서 마리아의 위치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라고 합니다. 육신을 빌려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태해서 낳은 어머니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동생도 다 낳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마리아는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은 하나님, 그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해서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극존칭이 가는 게 8개인가 7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 예수님,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를 만듭니까? 마리아는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만듭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래서 마리아 무엇을까지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뭘 할 때는요, 대단히 경외하고 그렇습니다. 교황이 연말이나 연초에 큰 미사를 집례하잖아요. 그렇죠? 미사를 집례할 때, 기도할 때 방향이 어딘지 혹시 보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저기 파티만지 어디에서 그 마리아 상을 갖다 놓습니다.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요,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황이. 성경들 마리아가 지금 와서는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우리 마리아한테 기도 안 해. 마리아도 우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그 뿌리 깊은 곳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가지고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으로 되어 있는 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아이를 안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동생들이 있지. 마리아는 누굽니까? 그럼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이지만 거기에 남자를 알지 못하게 해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4번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의 가장 귀중한 무엇을, 구원을 잃어버리기 원치 않는다면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서 거꾸로 들어가면은 마리아한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것도 그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게 참 우리가 주변에 이제 막 섞여서 살아서 그런데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는 원치 않는다면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피하고 버려야 하며, 또한 소위 성자들이나 피조물들에게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무엇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게 제 1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거를 요약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하는 것, 이게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약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결단코 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는 방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위로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떠한 그거라도 그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죽이라 그러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이거 뭐 신 내렸다 신 받았다 그런 자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 박수가 누군지 알죠? 그렇죠? 예, 무당 중에 남자를 박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박수 무당 그러잖아요. 보통 무당 그러면 여자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남자 무당은 특별히 박수라고 그럽니다. 박수.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죄송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마 전보러 가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뭐 교회에서는 탓하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뭐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다녔었던.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안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근데 지금 자꾸 그 숫자가 퍼센테지가 한국에서 높아지는 거 있죠. 예수 믿으면서도 전보러 가는 사람들 숫자가 퍼센테지가 자꾸 높아지는 거 있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냥 더럽히는데 뭐라고요? 스스로 더럽히는. 자기가 돈 주고 가서 스스로 더럽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가게를 사면 좋을지 안 좋을지 좀 모르면 어때요? 그거 가르쳐줘서 그것대로 될 것 같으면 온통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는 다 대한민국에 있게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온통 부자들은 다, 왜냐면 가서 물어봐서 가르쳐주면 그대로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 무슨 일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런 유혹 가운데 있으면요. 용하다 그러고 뭐 하다 그러면 확 가고 싶은 유혹이 있으면요. 그거 딱 억제하고 가지 마십시오. 왜? 안 가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내일 이 지금 이 무언가 일이 터졌는데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돼요. 그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안타까워도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다 체험하고요 만나도 체험하고 온갖 것 다 체험했는데도요 찾아다니는 거죠. 참 희한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틀어서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처럼 여기거나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잠언 3장 성경구절 한번 주실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하여 누구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때 명철은 영어로는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ing이 뭡니까? 그러면 understanding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에서 오는 판단입니다. 내가 이 가게를 열어야지 그러면 그 가게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런 언더스탠딩이 다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오늘은 뭘 딜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는 언더스탠딩이 다 있습니다. 그게 명철입니다. 사람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성경은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먼저 의지하지 말으라고. 그거 우리 사용은 해야죠. 그거 먼저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을 먼저 마음을 다해서 붙들고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철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 다 알아.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의뢰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그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예, 마음을 다하여. 여기 잊지 말길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이 새 직장을 가거나 자녀들이 공부하러 가거나 자녀들이 사람을 만나거나 결혼하거나 이 말씀 꼭 한번 어디 서커스라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도요 결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결혼은 이렇게 그런데요 결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태도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 해서 먼저 여호와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거를 꼭 먼저 해줘야 됩니다. 막 결혼 직장 뭐 할 것도 없이 제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는 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제 95문 얼른 마치고 우리 좀 쉬도록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요. 요 답은 성도 여러분들 잘 원리를 가슴속에 새겨놓으십시오. 우상숭배가 뭡니까? 라고 그럴 때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말, 그 표현보다도 지금 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거 있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제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아멘.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없어도 됩니다. 우상숭배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거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무엇을 신뢰하거나 만들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무엇을 여기거나 만들거나 그래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놓고 이게 우상이라 그러면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상 자체가 있었잖아요. 우상 자체가 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무슨 신 모양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상이 안 돼 이렇게 했지만은요, 지금은 그런 우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신뢰되거나 붙드는 거 있으면 그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동등되게 우리가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그걸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많아요? 탐심이, 예, 성경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맞아요. 그럼 탐심에, 그 무엇을 탐하고 있습니까, 보통? 예, 재물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여자도 있고, 아니면 자기 정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했지만은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만큼 신뢰하는 것, 하나님 대신에 신뢰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러고, 쫓아다니는 걸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표현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다, 그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내가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그게 있으면 마음 든든한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일 당하거나 힘든 일 있을 때요, 그거 다시 한번 보면 아무 짝에도 쓸데 없습니다. 진짜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요,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줄래요? 에베소서 5장 5절.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연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지칭해서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어떻게 해요?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팀들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지금 섬기면서 그건 우상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하고 동등될 정도로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간에 그거를 다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 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나가서 버는 물질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하나님 대신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많이 넘어진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사실은 보면 전 민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들 보면요. 돈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가.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이웃도 없고, 돈을 너무 사랑해서 어떨 때는 부모도 없고, 돈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만 알고, 이런 거는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 좋지 못한 거라 그런 거죠. 우리 지금 요 95문까지 하고요. 우리 한 20분쯤 쉬고, 그 다음 또 나머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봄이 되어서 우리 몸도 이제 봄으로 적용되어 가고 또 예쁜 꽃들과 세상 변하는 것 보면서 또 아름다운 생각들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무겁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따분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가슴에 새겨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또 아름답게 응답하셔서 귀한 간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6번 95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95번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고리가 있고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96번 제가 읽고요. 성도 여러분들 한번 답을 천천히 잘 봐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상숭배 한다 그럴 때 제일 두드러진 게 뭡니까? 그러면 사람이 무언가 만듭니다. 이건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거 오감이 동원이 돼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잘 숨긴다 그러는 모양으로 나오는 게 형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율법 받으러 하늘, 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밑에서 뭐 하고 있죠?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아론 보고 막 만들어내달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어디 간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럽니다. 그게 금송아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의도는요. 의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달라고. 의도는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6문 답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무엇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고 그분 안 보이는 분만 의지하는 그것만 있으면 됐지 눈에 딱 보이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지 아니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5에서 19절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시고 그런 것들입니다. 신명기 4장 15에서 19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도 무엇이 없었다고요? 형상이 없었다고.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세게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17절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형상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상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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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형상을 안 만들고 섬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내라고 만들어주신 태양,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라는 달, 이런 별, 이럴 성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만든다는 겁니다. 그거를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어떤 형상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 계명을 뺐습니까? 이 계명이 이걸 요구하는 거 있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 있죠. 그럼 전체 체계가 다 흔들리는 거 있죠.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않고 또 하늘의 별이나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숭배하지 말라. 무슨 바위나 나무나 이런 것들. 97문 한번 보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예, 그러면 어떠한 것도 그러면 뭐 다른 뭐라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 잘생기기 위해서 그럴 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어떠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표현될 수 없으며 표현되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이렇게 피조물은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만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거나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굉장히 엄격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줄. 피조물은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도움을 주는 거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님 잘라서 얘기합니다. 나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주실래요? 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하고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여인하고 대화하는 중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그럼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되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 안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이는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는 게 사람들 생각인데 무엇인가 만들어서 예배에 도움이 되고 무엇인가 만들어서 하나님 경배하는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 일단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고요. 출애굽기 34장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게 있으면 다 찍어서 없애버리고 그 아니니까 사람도 죽이고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삶과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노를 아주 막 바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에서 14.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거 다 없애야 되는 거죠. 왜요? 안 없애면 이거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상이나 이런 거 얼마나 비싸게 만드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가차없이 다 없애라고 그럽니다. 가차없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무리 내가 쫓아다니는 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위배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98번 봅니다. 98번이 꽤 중요합니다. 우리 같으면 98번 정도 되면은 그 뭐 이 정도는 안 괜찮을까 싶지만은요. 일단 제가 질문을 하고요. 성도 여러분들 천천히 읽으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98문. 교회에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학습 보조 교재로 형상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아멘. 잘 보십시오. 교회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을 가지고 보조교재로 쓰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뭐 나타내는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 생각에 그렇게 하면 더 나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서 보조교재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성경구절 하나 나올 텐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지는지 보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워지고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교훈을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답이에요. 이제 성경구절 하나 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서 사람들 죽게 만들었나 그러면 불뱀을 만들어서 뱀을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도 죽고 저 집도 죽고 막 누워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모세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막 너무 급해가지고 무엇으로 만듭니까? 노슬을 가지고 불뱀을 만들었습니다.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보면 낫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본즉 성경 뭐라고요? 살더라. 보면 살리라. 그래서 본즉 살더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뱀 어디 간 것 같아요? 짱대에 놓고. 예, 수백 년 동안요, 그걸 갖고 있으면서, 거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분양하면서, 저거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우리가 쳐다보면 살았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교육시킨 데는 그것이 효과 만점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말이지, 우리가 말 안 들어서 입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원망 불평할 때, 불뱀을 보여가지고 불뱀 무슨 불뱀 저 지금 아직까지 저거 봐 그러면서 그걸 그때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우리 성경 왕하 18장 한번 주실래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히스기야가 없앨 걸 싹 없애는데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까지 그걸 갖고 있는 거 있죠. 거기에다 뭐 합니까? 거기에다 분향하고요. 거기에다가 안녕하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듯이 그러고 있.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없애라 그럽니다. 선하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 우리가 이계명까지 하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다 없앴습니다. 형상이라고. 뭐 여튼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이제 한번 보십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건 없애고 찍을 건 찍고 다 정리를 합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이거 뭐 당연하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뭐합니까? 왜 분양합니까? 그걸 봤더니 낫게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오, 하나님이 저기 역사하셨네. 그러고 그걸 놔두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제가 전번에 터키를 가가지고 그 어떤 교회 옛날에 교회였나 봐요. 교회 갔더니 무슨 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콘지 가슴에 이제가 반질반질반질 달았더라고. 그게 누가 설명해 주더라고. 그걸 만지면 임신이 잘 된다나. 뭐 푹 쉬고 건강하게 있다가 하면 뭐 애기 뵐 텐데 다 땀질질 흘리면 거기 가서 싹 만지고 가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런가 봐.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한테. 근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향해서 사람들이 부릴 듯 경배심이 일어나서 경배하고 분향하고 가는 거 있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 교육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지금 한 면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교훈적으로 교육적으로 좋다 그랬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면이 있다 그러더라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다 없애라는 겁니다. 다 찍어서 그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놨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교육이 됩니까? 그런데 없애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살아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무엇을 통했습니까? 성경을 통했습니다. 구역장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아니면 제가 설교할 때 주위에 어떤 분이 말씀을 인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까지도 없었습니까? 여기 있는 뱀.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무엇을요?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거 그냥 가만 놔두면 교육적으로도 대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도 찍으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로마 10장 17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사람들을 부릅니까? 믿음을 통해서인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 그런 걸 통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느니라. 아멘.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러면 들음에서 나는 이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 봉독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요?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뭡니까?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갔다가 성경책이 너무 낡아가지고 막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보는 거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 거 이렇게 있으면 제가 부탁을 합니다. 가서 요즘 활짝 큰 거 좋은 거 있으니까 하나 사세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거 읽지를 않아요. 이게 눈에도 잘 안 보이고요. 다 흐물흐물 헤어져서.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져. 옆에 좀 놔두고 좋은 책 눈에 들어오는 걸 딱 보고 다시 줄치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늘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하늘 뜻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구절 또 하나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앞부분에 뭐가 있나 그러면요. 예수님 다시 강림하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런데 왜 안 믿느냐. 사람들은 그것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인 나는 예수님 직접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 그리고 내 눈으로 예수님을 봤다. 내 눈으로 예수님 하늘나라 가는 것도 봤다.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게 이제 18절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확실하게 봤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실히 봤지만 우리에게 더 어떤 거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무엇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자기 눈으로 확실히 봤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올라가시는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보다도 뭐가 있다고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면요. 읽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지금 한국에 나오는 통계 중에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에는 한 80%의 교회가 유년주일 학교가 없답니다. 80%. 도시의 교회들은 다 있죠. 시골에 가면 유년주일 학교 없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교회가 약해지니까 유년주일 학교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민교회도 지금 유년주일 학교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처음 맡았는데 그 교회는 유년주일 학교도 없고 중등부도 없고 유초등부도 없고 유치부도 없고 중등부도 없고 고등부도 없고 이렇게 그런 게 다 없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대학생이 7%가 안 됩니다. 그럼 전체 인구보다도 적잖아요. 그렇죠? 훨씬 적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막 떠나고 있습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활에서 아이들에게 다 보여주셔야 되는 거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사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면 짜릿할 것 같고 형상을 쫓아가면 뭔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 한번 들어주시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깨진 물 항아리라는 거리예요. 짧은 거리예요. 약간 금이 간 못생긴 항아리가 있었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약간 못생긴 금이 간 못생긴 항아리가 있었는데 주인은 그 항아리를 물 깃는데 사용했다.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깨지지 않는 항아리와 똑같이 아껴왔다.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께 너무 미안해서 물었다. 주인님, 어찌하여 깨진 저를 버리지 않고 계속 써주십니까?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거라. 봤더니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자랑하듯이 싱싱하게 피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 많은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주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메마른 산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오는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이게 다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요, 몸도 깨어지고 어떨 때는 마음도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떨 때는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어. 근데 가만 보시면 내 깨진 그 몸뚱아리나 내 깨진 심령 그 가운데서 옆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 깨진 내 그릇을 그냥 사용하시나요? 한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내하고 같이 걸어왔는 길을 보고라. 보니까 그 깨진 그 틈을 통해서 물이 쭈룩쭈룩쭈룩 흘렀지 않습니까? 그 물 먹고 자란 꽃들이 있는 거라.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 우리 이렇게 살면 좋고 저렇게 살면 좋고 하는 게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잘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 또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눈에 보이듯이 확실하게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지금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지켜주시고 또 미국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